안녕하십니까, 조원우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배경 설명과 함께 쉽게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이은경 기자 개인 사정으로 제가 대신 진행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5일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드레스덴 구상을 구체화할 통일준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반군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의 제재에 맞서 보복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자,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샴푸의 요정, 빛과 소금입니다. 빛의 환상 심어준 그녀는 나만의 작은 요정. 이른 아침 안개처럼 내게로 다가와. 너 울거리는 긴 머리 부드러운 미소 속삭이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부여의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5일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청천강호 사건과 관련해서 제재 대상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떤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까?
네, 이달에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의 피터 윌슨 유엔 주재 차석 대사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최근 한반도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으며 특히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는 지난 5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윌슨 차석 대사는 북한이 지난 5개월 동안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두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한국 언론들은 회의에 참석한 외교관들을 인용해 대다수 이사국들이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면 상응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윌슨 차석 대사의 발표와 같은 내용입니다.
예예. 유엔 안보리의 이 같은 입장은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안보리는 이미 지난달 17일 열렸던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 결의안 1718호와 20945 등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었습니다. 이들 북한 결의안은 북한이 탄도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발사체도 발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으론 말입니다. 안보리의 대응 강도가 그리 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북한 제재위원회의 90일 보고 규정에 따라 소집된 회의입니다.
네.
안보리가 그동안 주로 대응해온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과 비교할 때 도발 수위가 낮기 때문에 당장 추가적인 제재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당초부터 전망이 됐었습니다.
예.
한국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안보리 이사국들 사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당장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더라도 북한의 위반 사례를 계속 축적하는 것은 앞으로의 대응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을 이유로 북한의 청천강호 운영회사가 제재 대상에 추가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관련 조직이나 인물 등이 시간을 두고 제재 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안보리는 북한 제재위원회로부터 청천강호 사건과 관련한 정기 보고도 받았는데 그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네, 북한 제재위원회의 보고와 관련해서
예.
윌슨 영국 대표부 차석 대사는 많은 이사국들이 유엔 회원국들의 전면적인 북한 제재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청천강호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 이외에 추가 제재 대상이 발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추가 제재에 관한 정보를 이사국들에게 제출했고 안보리는 적절한 시기에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청천강호의 실소유주인 원양해운관리회사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청천강호 사건에 관한 이행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유엔 안보리는 미한 합동 군사 훈련을 의제로 상정하도록 요구한 북한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는데 배경은 네? 무엇입니까?
네.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의 윌슨 차석 대사는 미한 합동 훈련에 대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는 상관없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이 문제 삼은 미한 합동 군사 훈련은 오래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고 이미 몇 달 전에 공지된 사안인 만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차원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안보리 이사국들이 모두 분명히 밝혔다는 겁니다.
예.
이에 앞서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자성남 대사는 지난 7월 21일자로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한 합동 군사훈련을 안보리 의제로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8월에 안보리 의장인 그란트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요청과 관련해서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국이 아직은 없다면서 긴급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없다고 이미 밝혔었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소집에 관한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이제는 화제를 바꿔서요. 지난 7일 출범한 한국의 통일준비위원회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드레스덴 구상을 구체화할 통일준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첫 회의를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줄여서 통준이 첫 회의를 주재하고
네.
통일 미래의 청사진을 비롯해 평화 통일의 과제와 통일 준비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통준이는 박 대통령이 올해 초 밝힌 통일 대박 구상과 지난 3월 독일 방문길에서 내놓은 통일 구상인 드레스덴 선언을 구체화하는 기구지만 세월호 참사와 북한의 잇단 도발로 말미암아 공식 출범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예.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통준위가 공식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한동안 주춤했던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이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예, 그러면 이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강조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드레스덴 구상의 진척과 통일 청사진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또 토론 과정에서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어떤 설명을 했죠?
네,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구상의 추진에 대한 오해는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즉,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 목표는 평화 통일이며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교류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평화 통일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한다면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기준의 제재는 불가피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한 한국의 안보 태세는 더욱 빈틈없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협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교류협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드레스덴 구상의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예. 통일준비위원회에서는 북한의 민생기반 시설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같은 네. 논의가 이루어진 배경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한국이 추구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하고 한민족의 대도약을 이끄는 성장 동력이 돼야 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
박 대통령은 내륙철도와 남북철도 연결과 같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을 비롯해 북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 확충 등은 당장 인도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지만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기초공사라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
이와 함께 통일을 위해서는 한반도 긴장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비무장지대에 평화공원이 조성된다면 전 세계에 한반도 통일의 시작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통일준비위원회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네, 첫 회의에서 앞으로의 활동 방안을 요약해서 제시를 했는데
예.
몇 가지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네네.
통준위는 범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헌장 제정을 검토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견인할 신경제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것,
예.
그리고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외를 방지하는 통일호민관 역할을 수행하는 것 등입니다.
예예. 그런데 한국의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 지원 문제와 5.24 북한 제재 조치 해제에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7일 북한의 인천 아시안 게임 참가 지원 문제는
예.
국제 관례나 대회 관련 규정에 따라 북한과 협의할 문제라면서 현재 한국 측이 먼저 실무 접촉을 제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무력 도발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예.
5.24 제재 조치에 대한 일방적인 해제는 아직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통일부 당국자는 일부에서 제기된 추석 맞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인도적인 문제인 만큼 실무 차원에서 검토는 가능하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에 대한 지원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당국자는 지금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면서
예.
이달 말쯤에 실무 접촉을 한다면 명단 교환 등의 절차를 거쳐서 다음 달 말이나 10월 초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과 한국 측의 통일 청사진 마련에 나설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소식과 이에 따른 남북한의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관심이 가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내용인데
네.
아시안게임이요. 남북관계를 네. 개선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낸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 보고서 내용인데요.
네.
한국 내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 117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45%가 인천 아시안게임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예, 예.
이는 과거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그리고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대회 당시 북한 응원단의 참석이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비록 지난달 17일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아시안게임 참가 문제를 논의하는 남북한 실무 접촉이 결렬됐지만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아시안게임을 남북관계 개선과 불신 해소의 중요한 계기라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국면 전환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감을 높였다고 이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남북 간의 관계 개선에는요. 아시안게임 말고도 또 어떤 계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까?
네, 아시안게임 이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하반기 남북관계의 전환점으로 본 전문가가 2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8.15 경축사라면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8.15 경축사를 현재에 꼬여있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전환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남북 고위급 회담 제의나 5.24 북한 제재 조치 해제 또는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올 하반기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예.
절반은 넘어섰지만 51%였는데요. 올해 초에 81%보다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는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21%로 나타났습니다.
박병용 기자와 함께 남북한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If we had common sense legislation, I used to be a track runner. No more. But I'm not going to.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총기를 어느 정도 규제할지가 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총기 사고와 범죄를 줄이기 위해 개인의 총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규제가 총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뿐 범죄나 사고를 줄이는데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논란의 한편에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제 인물, 이번 주 주인공은 제임스 브래디 전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브래디 전 대변인, 지난 4일 7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많은 미국 사람들은 그를 총기 규제 운동의 상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몸 반쪽이 마비된 장애를 무릅쓰고 30여 년을 총기 규제 운동에 매달린 겁니다. 미국에서 총기 규제 문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요. 대체로 민주당은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반면 공화당은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보좌관 활동을 하며 정치에 입문한 브래디 대변인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의 초대 대변인으로 임명될 당시만 해도 총기 규제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3월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터지면서 그의 삶도 송두리째 바뀌었는데요. 정신질환을 앓던 청년이 레이건 대통령을 향해 권총을 난사한 겁니다. 암살은 실패로 끝났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수행원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브래디 대변인은 머리에 총을 맞아 사경을 헤맸는데요.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신체 왼쪽 기능이 마비되고 기억력과 언어장애까지 앓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브래디 대변인은 총기 규제 운동에 앞장섰는데요. 총기 판매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선 겁니다. 불편한 몸을 휠체어에 의지한 채 의원들을 찾아다닌 끝에 결실을 받습니다. 1993년에 그의 이름을 딴 브래디법이 탄생한 겁니다. 총포상이 판매 전에 구매자의 신상 정보를 당국에 보내 신원 조회를 거치도록 총기 판매 규정이 대폭 강화된 건데요. 그렇다고 총기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브래디법이 총기 범죄를 줄이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대부분 범죄자들이 총포상으로부터 총기를 구입하지 않고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총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브래디법이 총기 범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은 브래디 대변인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강연과 증언 등을 하며 총기 규제 운동에 더욱 열을 올렸습니다. 1996년 클린턴 대통령은 그의 공적을 기려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인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브래디 대변인은 총격 사건이 난 지 30년째 되던 해인 2011년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적을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꿨다고 밝혔는데요. 총기 규제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민주당으로 옮긴 겁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총기 규제 운동에 남은 생을 모두 바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브래디 대변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애도의 물결이 일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오늘날 많은 미국인들이 목숨을 잃지 않게 된 것은 총기의 위험성을 알린 제임스 브래디 덕분이라며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들도 당적을 떠나 고인을 기렸습니다. 조지 어니스트 현 백악관 대변인을 비롯해 역대 공화당과 민주당 대변인 11명이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이 헌신적인 공복을 잃었다며 애도했습니다. 화제 인물, 이번 주 주인공은 제임스 브래디 전 백악관 대변인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이동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라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반군에 대해서 공습을 단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라크에는 현재 이슬람 무장 반군들이 세력을 넓혀가면서 이라크 정부군 또 이라크 소수민족인 그 쿠르드족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반군 활동은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영어 이니셜로는 그 ISIL이라는 이슬람 순위파 반군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7일 이라크에 대해 두 가지 군사작전을 승인했는데요. 우선 이라크 반군에 대한 공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라크 난민에 대한 긴급 인도 지원인데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모든 국제 분쟁에 개입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했습니다.
예예.
그렇지만 미국민들의 안전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러면서 자신은 군 통수권자로서 이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미국이 이라크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인 건 2011년 말에 철군을 한 이후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3년 만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우선 공습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미국이 8일 이라크 순위파 반군 ISIL에 대한 그 공습을 시작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는데요.
예.
공습은 이라크 북부 아르빌의 그 반군과 거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쿠르드 자치정부의 수도인데요.
예.
최근 반군이 아르빌 인접 지역까지 진격한 상태입니다. 아르빌에는 미국 외교관들과 민간인들이 상주해 있습니다.
예.
미군 F-18 전투기 두 대가 이 지역에 500파운드 폭탄들을 투하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폭탄은 반군의 이동식 야포를 목표로 투하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라크 난민에 대한 긴급 인도 지원은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그 반군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아르빌 인접 지역으로 진격하면서
예.
기독교를 비롯해서 소수 종교인들이 그 집중 거주하는 마을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민들을 집단 처형하거나 여자들을 노예로 부리는 등 심한 그 탄압을 그 했는데요.
예예.
때문에 4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반군을 피해서 그 산에 고립돼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갑작스럽게 전개된 상황이라 그 주민들 상당수가 식량이나 물을 챙기지 못한 상태에서 대피를 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굶주림이나 탈수 증세 등으로 숨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군은 수송기들을 동원해서 주민들이 고립돼 있는 지역에 식수 5,300갤런, 리터로 따지면은 1.8리터 병으로 한 만 개 정도 됩니다. 조금 넘습니다.
예.
그 정도의 그 식수를 투하를 했고요. 비상 식량도 8,000개를 투하했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이요, 이라크 반군에 대한 공습을 단행하면서 다시 이라크에 군사적 개입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관측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관측이 있는데요.
예.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일단 그 미국은 지상군 투입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고요. 또 이번 공습도 제한된 군사작전이고
예예.
전면전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또 한번 이라크에서 전쟁을 벌일 생각이 없다.
네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반군에 대한 공습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예예.
미 국방부 대변인은 반군이 미국인과 시설을 위협하는 한 반군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8일 현재 미국이 밝힌 내용이고
예.
이라크 내 상황 전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라크 내 반군 활동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지난 6월 초인데요. 이때부터 이라크 정부를 위협할 만한 수준으로 반군의 세력이 커진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전개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미국은 그 앞서 설명대로 2011년 12월에 철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라크 전쟁을 종식됐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는데요. 이후 이라크 북부를 중심으로 이슬람 과격 무장 단체들의 활동이 그 활발해졌습니다.
예.
주로 이라크 집권 세력과 다른 그 종교 분파인 수니파를 중심으로 세력이 결집됐는데요. ISIL이라는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가 이끄는 반군이 6월 초에 이라크 북부 모술을 장악한 이후에 예.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주요 도시들을 점거했습니다. 반군과 이라크 정부군이 서로 밀고 당기는 공방을 벌였는데요. 아하. 최근에는 정부군과 그 반군 간의 교전은 다소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군이 다시 북쪽으로 진격을 하면서 쿠르드 점령 지역인 그 아르빌이나 그 인근 지역을 그 점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 아르빌은 아직 점거하지는 못한 상태인데요. 네. 아, 쿠르드 자치 정부를 몰아내고 이라크 최대 댐이죠. 모술댐을 장악했습니다.
네네.
아, 8일 현재 쿠르드 자치 정부 수도 아르빌 인접 지역까지 진격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의 이번 반군 공습과 관련해서 미국 내 일각에서는 반군에 대한 공습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반군 활동이 본격화한 6월에 손을 썼어야 한다는 지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그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매우 꺼리고 있습니다. 반군의 활동이 본격화한 그 6월에 오바마 행정부 안팎에서 그 반군에 대한 군사작전 필요성이 제기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민의 안전이 직접 위협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라크에서 군사작전은 하지 않겠다.
예.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반군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백악관 측의 설명인데요.
예.
우선 반군이 미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하.
여기에다가 반군에 맞서고 있는 쿠르드족이 미국과 가깝고 이라크 전쟁에서도 적극 미국을 도왔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러면요, 반군을 지휘하고 있는 조직이 ISIL이라는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단체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시리아 내전에 참여해서 세력을 키운 단체인데요.
예.
시리아 내전이 이웃 국가인 이라크에까지 확대된 겁니다. 시리아에서는 그 내전이 3년 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아사드 정부가 반군과 아주 지리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반군에는 아사드 정부에 반대하는 과격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그 섞여 있는데요.
아.
ISIL도 이들 무장 단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이라크 사태를 계기로 세력이 알카에데에 버금갈 만큼 커졌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눈을 돌려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방과 러시아 간 대립이 더욱 심화하는 양상인데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보복 제재를 단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9일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 아주 강도 높은 금융 제재를 단행했는데요.
예.
이에 맞서서 러시아가 7일 유럽과 미국의 그 식품과 농산물 수입을 1년간 중단한다 이러면서
네.
보복 제재를 취했습니다.
예예.
설명을 드리면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로부터 그 수입되는 소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육류와 그다음에 야채, 우유 등 그 유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건데요.
네.
상당히 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따지고 보면 서방 제재에 대해서 일종의 맞불 작전을 놓은 건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도 항로 폐쇄의 가능성도 시사했다고요.
맞습니다.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 항공기의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걸 금지시켰는데요.
예.
우크라이나는 그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터키 등으로 갈 때 러시아 영공을 통과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걸 러시아가 지난 7일 그 전격 금지시킨 건데요.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항공기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예.
러시아가 실제로 항로 폐쇄 조치를 취할 경우에 시베리아 항로를 통해서 러시아로 운항하는 미국과 유럽의 항공사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러시아 보복 제재로 예상되는 파급 효과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유럽의 주요 농산물 수출 시장인데요.
맞습니다. 일단 그 숫자로 규모를 조금 소개를 드리면요. 유럽연합에는 유럽 28개 국가가 회원으로 있습니다.
예.
지난해 한 해만 놓고 봐도 러시아에 157억 달러 상당의 농산물을 수출을
예예.
했습니다. 엄청난 그 시장인데요. 유럽 연합 전체 농산물 교역의 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당장은 그 이번 보복 제재 그 이후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말이죠. 주요 수입국이 갑자기 바뀌면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그 전문가들 뭐 역시 비슷한 평가입니다.
예.
러시아 입장에서도 당장은 공급 부족 문제 같은 거는 이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네.
또 이제 러시아 정부가 미리 어느 정도 이제 손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브라질 등 그 남미 국가와 아프리카, 터키 등으로부터 수입을 모색 중입니다.
예.
다만 그 한 가지 문제는 식품 가격 인상을 초래해서 물가가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이제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이 러시아 보복 제재에 대해서 반응을 내놨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맞습니다. 아주 그 원칙적이고 짧은 반응을 내놨는데요.
예, 예.
미 국무부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고통만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미국의 국가기밀을 폭로한 미국의 전직 정보 요원이죠. 에드워드 스노든의 체류 연장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무관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가 그 스노든에 대한 그 체류 연장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관이 있는지는 사실 당장은 알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러시아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힌 건 아닌데요.
예.
다만 그 스노든 체류 연장 소식이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에 대해 보복 제재를 발표한 날,
네.
그날 그 알려졌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스노든 사건을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결시키고 있다나 이제 이런 의심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러시아가 스노든을 미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쓰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스노든이 러시아에 머물면서 국가 기밀을 폭로하자 러시아 측에 그 스노든의 신병을 인도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요.
그랬죠.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고
예.
이후 양국 관계가 껄끄러워졌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양국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급속도로 냉각됐습니다.
네. 그럼 이 시점에서 말이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된 배경을 쭉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우크라이나 사태는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갈등,
네.
또 이로 인한 우크라이나 내의 그 분열, 이렇게 이제 크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러시아는 한때 구 소련의 체제에 있었던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가까워지면서 러시아와 대립하게 됩니다.
음흠.
사태 초반에는 상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전개됐습니다.
예.
러시아가 압박책과 회유책을 아주 적절히 구사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그 친유럽 그 행보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많은 그 손해를 봤습니다.
예.
극심한 내분을 겪었고요.
네.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합병돼버렸고
예예.
러시아와 가까이에 있는 동부 두 개 주가 주민 투표를 강행해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아하.
이후 우크라이나는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간의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예.
러시아는 반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예기치 않았던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이 터지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예.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가 여객기를 직접 격추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반군의 군사 지원을 그 해온 만큼
예.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아, 그렇겠네요. 예.
예. 여객기 격추 사건 이후에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그 외교적 압박을 높이고
예.
제재 수위도 높였습니다.
네.
당연히 양측 간 대립과 긴장이 고조됐고요.
네.
지난달 말에 그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를 단행하자 러시아가 이번에 보복 제재로 맞선 겁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러시아는 그 현 대립 상황이 오래 가는 것은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러시아가 보복 제재를 발표를 하면서 제재 기간을 1년이라고 그 밝혔는데요.
예.
그러면서도 미국과 유럽의 향후 태도에 따라서 제재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예.
말하자면 협상 여지를 남겨둔 건데요.
예.
하지만 당장은 그 서방과 러시아 양측 모두 제재 외에 대안이 마땅치
예.
않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
양측이 그 힘겨루기 양상을 그 보이고 있는데요. 어느 한쪽도 먼저 물러서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주거니 받거니 혼전 양상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에볼라 확산 소식을 살펴봅니다. 지금 지구촌이 떠들썩한데요. 이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사망자가 정말 크게 늘고 있죠. 먼저 에볼라 바이러스가 어떤 질병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일종의 괴질 바이러스인데요.
예.
1967년 독일의 미생물학자 마르 브루크 박사가
예.
콩고 민주공화국의 그 에볼라 강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에볼라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아, 예.
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유행성 출혈열 그 증세를 보이는데요.
예, 예.
감염 일주일 뒤에 50%가 넘는 치사율을 보이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아, 예.
발병 증세로는 오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아주 이제 몸이 심하게 떨리는 거죠.
예, 예.
두통, 근육통, 그리고 이제 관절 통증 등을 동반을 하고
예.
체온이 올라가고 탈수 현상 등이 생깁니다.
네, 이게 전염병인데 그러면 전염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주로 감염된 사람과의 그 직접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데요.
예.
감염된 사람의 그 체액이나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예.
감염된 그 동물, 예를 들면 원숭이나 고릴라,
예.
과일 박쥐 등과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집니다.
예.
바이러스의 인체가 일단 들어가면 인체에서 면역이 생기면서 바로 변종을 일으키기 때문에 백신이나 약으로 치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서아프리카에서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그 서아프리카 그 3개국에서 지난 3월부터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됐는데요.
예.
나이지리아 등 그 주변국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현재 사망자가 900명을 넘었습니다.
네네.
사망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라이베리아에서 나왔고요. 안타까운 것은 그 의료진들의 감염 사례도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세계보건기구가 결국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그 WHO가 8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네.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그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7년 이후에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예, 예.
그만큼 세계보건기구가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 되는데요.
예.
마그리 첸 그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에볼라가 발병한 이래 최악의 상황이라면서 예. 국제사회 공조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예.
에볼라가 확산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그 권고를 했고요.
예.
공항이나 항구 등에서 검역을 철저히 할 것 등도 촉구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 에볼라 바이러스의 전염 가능성이 그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예.
특정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는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세계보건기구는 앞으로 수개월간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그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마쳤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미국 의료진들도 참여를 했다가 감염이 된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미국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예.
6일에 그 에볼라 경보를 최고 단계로 올렸습니다.
예, 예.
에볼라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면서 취한 조치인데요. CDC가 질병경보를 그 최고 단계로 올린 것은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발생 이후에 처음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더 많은 보건 인력과 물자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혁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들려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원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슴은 젖어버리고 두려움에 떨리는 것은 사랑을 기쁨일까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슬슬히 맞이하면서